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하루를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귓가와 우리의 마음에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대로 한 절씩 읽다가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실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성도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조언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비판하는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면 2000년 전에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를 넘어 우리 현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쉽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고 쉽게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조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거룩한 깨달음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1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네, 오늘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여 이 한 절에 담으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주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accept, wel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눈 감아주고 그대로 그냥 놓아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웰컴, 자신이 있는 곳이나 집으로 데리고 가서 환영해 주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아주 겸손하면서도 그들을 배려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금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믿음이 연약해서 저렇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믿음이 강한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받아들여 달라고 지금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다른 이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주장하는 그들의 믿음이 과연 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판단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으면서 이 조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믿음이 강하고 저들이 약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일 수 있으니까요. 내가 강하고 다른 이들이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보면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약간 헷갈리면서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어느 누군가의 의견을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무시하라는 뜻인가? 아니면 잘못되었다 생각해도 그냥 무조건 용납하고 찬성해 주라는 뜻인가? 좀 헷갈려 할 수도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단어를 보니 말다툼, 논쟁,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논란이 될 만한 이슈를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이의 의견이 나와 좀 다르더라도 용납해 주고 인정해 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분명히 잘못된 구원의 문제나 아니면 기본적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들에 대한 주장에 있어서는 반드시 다루어주고 바르게 잡아줘야 합니다. 결국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은 전혀 건설적이지 않고 또 다만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비판과 정죄를 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에 대하여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믿음의 강약을 음식을 먹는 것에 빗대어 표현한 것인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이렇게 표현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시장에서는 그 시장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짐승의 고기가 이교도 신들에게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꺼림칙하게 생각하여서 아예 고기를 먹지 않고 채식만 고집한 로마교회 성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여전히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며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로마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키던 절기와 안식일, 가려서 먹던 음식을 하루아침에 다 멈추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던 것을 그대로 하지만 다른 이에게 그것을 강요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더럽게 생각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서는 먹는 자들은 먹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유난을 떤다고 생각하였고 그렇게 업신여겼고 또 먹지 않는 이들은 먹는 자들이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있다고 잘못되었다고 정죄하면서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쉽게 사람을 비판하게 됩니다. 나와 다른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율법적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면서 흘기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너무 자유로운데 왜 저렇게 자유롭게 저게 과연 신앙인의 모습이 맞나 하면서 비판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보면요. 이 날을 전날보다 중히 여기고 또 다른 이들은 또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이건요 사람들이 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에 날 새가면서 그 집중해서 공부를 합니다. 날 새어가며 시험 준비를 하죠.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또 다른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냐면 시험 기간에도 똑같이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공부하며 준비하면서 시험 기간에도 평소에 루틴으로 시험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훌륭하거나 대단한 게 아니라 누가 더 맞고 누가 틀리다는 그런 방법이라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사랑의 방법이 특별한 기념일을 챙겨주며 사랑의 표현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평상시 잘해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사랑의 방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는 문제입니다. 3절에 보시면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도 모두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업신여겨서도 안 되고 비판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우리의 모습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의 시선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차이가 많이 나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게 그거, 거기서 거기일 수 있고 우리의 시선에서 별 차이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로 심각한 문제로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옳다 그르다 싸우고 있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아무런 문제, 그렇게 논란을 일으킬 만한 문제가 아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위치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하고 묻는 것은 답을 원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 또한 나의 하인이지 않느냐, 주인이 괜찮다고 하니 비판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하인과 같은 우리 동등한 그분의 소유들입니다. 우리 모두의 소유주이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소유주이시고 우리의 넘어짐과 일어섬이 그분의 권능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영역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깨닫고 주님과 개인적인 시간을 많이 가져서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 한다고 한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그 주인 아래에 있는 종의 위치에 있습니다. 주인이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예요. 하인은 거기에 토달지 않습니다. 혹시 하인이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어려운 분은 계시지는 않나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졌지만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주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소유주, 주인 되신 주님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넘어진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권능과 힘은 오로지 우리의 소유주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중보하고 기도할 때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중보하고 있는 그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를 위한 주님의 마음보다 결코 클 수 없습니다. 그를 세울 수 있는 책임과 권능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그 사람을 세우실 거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계획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길 원하십니다. 주님은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와 그 마음을 함께 나누길 원하시고 또 그 사람을 세우려는 하나님의 계획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모습은 다르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 즉 안식일과 절기들을 중히 여기면서 철저히 지키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과 그리고 음식을 가려서 먹는 자, 가리지 않는 자 모두 주를 위하여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리고 모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사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무엇을 하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이 먼저가 되는 거죠. 함께하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안식일과 절기를 지키는 것도 좋고 채소만 먹으면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것도 좋고 또 주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형식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한다면 그것은 비판하며 정죄할 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하는 사람들이며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의 소속은 주님이십니다. 이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해결책이 안 보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책임져 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너의 모든 문제를 나에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것, 주의 소유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또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감사함으로 기꺼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피값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자리, 주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리인 다른 형제나 자매를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각자 우리 모두 자기가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의 가진 말주변으로 우리 자신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이 우리의 행적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을 뵐 때 부끄럽지 않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 자리인 우리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께서 대가를 지불하시어 우리를 주님의 소유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것이 된 우리가 오늘도 주께 감사하며 주를 위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든든한 주님을 더 믿고 신뢰하며 그 안에서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